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3장. 그렇다면 유대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할례였던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예,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름 아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옳으시다는 것이 증명되고 당신이 법정에 서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논쟁하는 방식을 빌려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허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욱 드러내서 그분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간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아예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다 똑같이 모두 죄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주께 등을 돌리고 다 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른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미움의 말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간대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으며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밝히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확실한 징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분명한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바로 그 행위에 있어서 당신께서 공정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법에 따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주심을 얻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대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이방 사람도 믿음을 통하여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율법을 없애버립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상 제9장.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마길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 아들 베르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우스 아들이요, 옴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마다들 아샤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로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호다야의 손자요, 하수나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이요, 루이엘의 손자요, 스바다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요야렉과 야긴과 아샤라가 살았는데 아샤라는 힐기야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이두베 오대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아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미스 현손이요, 임메르 오대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라리 자손은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다. 또 밧발갈과 헤레스와 갈릴리 마따니아가 살았는데 마따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다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가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누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룸과 아쿡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예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이래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네 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어서 들여오고 세어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이 사람 마띠다는 고라 자손 살로마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이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이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모함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며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와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Oh, what a wonderful, wonderful day, day I will never forget. After I wandered in darkness away, Jesus my Savior I met. Oh, what a tender, compassionate friend, He met the need of my heart. Shadows dispelling with joy, I am telling, He made all the darkness depart.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When at the cross the Savior made me whole, my sins were washed away, and my night was turned to day.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Now I have a hope that will surely endure after the passing of time. I have a future in heaven for sure, there in those mansions sublime. And it's because of that wonderful day when at the cross I believed. Riches eternal and blessings supernal from His precious hand I received.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When at the cross the Savior made me whole, my sins were washed away, and my night was turned to day.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당시의 고린도의 교우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기 위하여 우상의 제사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정도 올라섰다 싶으면 자신의 위에 계시는 주님조차도 의식 못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교만한 자들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세워짐이 주님의 의로우신 피와 사랑 때문임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부류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선전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날뛰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준비된 사람들은 자신의 세워짐의 힘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이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이런 사람들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별빛처럼 빛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의의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받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는 마치 완장찬 머슴 같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자세에 따라서 넘어질 줄 모르고 설치되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묵묵히 주님 주시는 잔이라면 기꺼이 받아 마시겠다고 겸손해하는 삶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주심을 바라고 주어진 믿음의 여정이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미래의 상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얼굴을 살피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과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2절, 13절의 말씀 중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시련이라고도 하고 유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로는 페이라죠. 명사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히라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경계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 했는데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맡길 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심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절에 하셨지만 시험을 피해갈 인생이 있습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욥기서 1장 11절 12절이나 욥기서 2장 5절 6절에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당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님 편에 있는 한 어떤 시험이 됐든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13절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할 때 능히 같은 낱말은 아니지만 의미에 통한다는 한마디를 찾는다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37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의 권면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세상의 것들에 어울리고 교제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좀 더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는데 마치 창세기 39장 12절에서 13절에 유혹으로부터 도망하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축제와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15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때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이 옳고 그름도 의식하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무감각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라 16절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예배 중에 나누는 그리스도의 떡과 잔은 구약의 화목제사와 연결됩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후 그 제물의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사가 완료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어찌 또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17절 18절인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했는데 어쩌면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같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수도 있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장 9절이었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일에서든지 연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은 그들을 한 몸에 참여하는 자로 확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사귀지 못합니다. 14절에서 이미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사귐이 전혀 다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도와 사귀는 것이 아니면 귀신과 사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귀신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관과는 사뭇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하반절에서 28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 부탁을 보는데 죽은 자가 이승에 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귀신은 신적인 존재로 악마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부류인 마귀, 디아블로스, 비방자, 중상자라는 의미를 가진 명칭으로 쓰이고 사탄 말하는데 즉 대항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어둠의 권세와 교제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악령과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인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전혀 우리를 위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2절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악마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주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잠언 11장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한 사람이 공동체에 끼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언어 생활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착각, 남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착각, 다른 사람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등등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와 달리 명철한 자, 즉 분별력 있는 사람은 잠잠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지혜가 쌓일수록 입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만으로 가득 찬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분 정말 겸손하시네 하고 감탄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도덕적인 삶에도 크게 빈자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 문제는 둘째치고 내 자신의 인생부터 힘들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죠. 그런 분들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변의 천하만물을 돌아보면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에 자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잠언 11장으로 돌아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13절에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담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킬인데 한가할 때 나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악의가 훨씬 더 분명합니다. 험담, 비방 등의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이웃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성격의 것이라면 제3자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사랑과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하는 태도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씀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란히 나오고,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씀이 나란히 나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죄가 있음을 알았다면 뒤에서 수군수군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서슴없이 하지만 정중하게 꾸짖을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지니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네, 여기서 지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지략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지략은 조언, 충고 등을 의미합니다. 조금 혼란스럽죠? 대한성서공회가 각구의 노력을 기울여 성경을 번역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잠언 11장 14절 말씀에 담긴 뜻은 가톨릭 성경에서 더 잘 번역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고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네,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번역이죠. 개역개정판이 전반적으로 훌륭한 번역인 것은 맞습니다만 단어가 너무 낯설거나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신력을 인정받은 다른 번역본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집니다.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력이 없으면 회중이 쓰러집니다.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감독해야 하고 전도자님들이 지혜가 충만하여 말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육성해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도력은 한 번 지도부를 구성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혜를 갖춘 지도력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 중요한 일은 그러한 지도력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는 일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현실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잠언 11장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듯 조언자가 많으면 공동체가 안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그것은 일치되지 않은 어리석은 사공이 많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서로 의논하면서 힘을 합하는 교회는 세상이 일으키는 풍랑을 이기면서 죄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배를 저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조언자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구성원을 존중하면서 조언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는 표현에서 안전은 소극적인 안전이 아닙니다. 구출되고 승리를 거두었기에 누리게 되는 안전과 평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단어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원인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구출되어야 하고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잠언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지혜를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하고 지혜를 갖춘 좋은 자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시고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의 신비로움과 기묘하심 앞에서 저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염려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모은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사 더 귀하게 써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본이 되고 희생하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